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얘기를 통해서 사울과 나하스,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분노에 대처해야 하고 우리는 무슨 일에 분노해야 하며 분노를 사귀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서 전체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언제 어떻게 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왕정제도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사울이 어떻게 왕권을 확립해 가는지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펼쳐가면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또 인간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인간의 감정, 특별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죠. 예수 믿으면 분노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단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반쪽밖에 모를지 모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벳에 맞서 진침해 야벳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이라고 되는데 암몬 모압 요단 동편 쪽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위에 그 위로부터 뭐 아람도 있고 무슨 뭐 예, 암몬이 또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이제 이런 나라들이 쭉 있어요.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 이렇게 동편 쪽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모압과 암몬은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사실 지리적으로만 이스라엘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가까운 백성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뭐 일본과 한국은 가깝지만은 먼 이웃이라고 말할 때 지리적으로 가깝지만은 그 심령은 널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지리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가깝지만 먼 족속이 있다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모압과 암몬 얘기를 한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이에요.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때 이 심판 때 롯이 피해 나왔습니다. 두 사위들은 안 따라 나왔어요. 딸만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이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근친 상간으로 낳은 두 아들이 예?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는데 베남미래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정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흘러내려가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인간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태어나면 일단 또 때로는 축복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눈에는 이게 정말 선악이 분명한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들어 선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악을 들어 또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런 끝도 없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모호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암몬과 모압, 특별히 암몬이라는 족속은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격해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도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혈통을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이후에 보면은 암몬과 한 번도 제대로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금 나하스가 이제 드디어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것도 눈을 다 빼오라 어쩌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할 정도로 이 나하스는 그냥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 이 사건부터 한 130년 전에 벌써 한번 이스라엘로부터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물론 암몬이 먼저 싸움을 걸었지만은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입다를 사사로 해서 아주 암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리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게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하스가 그냥 느닷없이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20여 개 성읍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고토를 회복해야겠다는 절치부심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끼리 싸우는 것도 그냥 뭐 불쑥 충돌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 감정이 쌓이는 그 연고가 있고 배경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나라끼리의 전쟁, 나라끼리의 충돌이라는 것은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이라기보다는 오랜 동안 그런 분노가 쌓이고 원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나하스가 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전의가 없어요. 당장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친을 요구했더니 나하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너희들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 다 빼라. 그 당시에 실제로 이 전쟁 끝나고 나면 포로들 오른쪽 눈도 빼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른쪽 눈만 뽑으면 노동력은 가지게 되지만 전투력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눈을 주로 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못하게 하려면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눈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화친을 받아줄 의도가 없다는 뜻이죠. 전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섰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고 이미 암몬 쪽에서는 이 야베스쯤은 그냥 뭐 식은 죽먹기쯤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정말 치욕적이고 잔인한 요구를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 이 지역 장로들이 일단 형제들 지파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도움을 청했더라고 하도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올 때 요단 동편 땅이 탐이 나서 먼저 거기에 땅을 선점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반지파와 가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다가 땅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간 형제들은 사실 이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죠.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해봐야 도와줄 처지가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참 옛날 전쟁 그래도 뭐 운치가 있죠. 에? 무슨 여유가 있는 전쟁 같잖아요. 아니 지금 장장 쳐들어왔는데 진을 치고 있는데 야 일주일간만 말미를 달라. 내가 원군을 요청해보고 우리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겠다면 싸울 것이고 그들이 안 도와주겠다면 완전 백기를 들게. 이런 조건을 또 내건 거예요. 나하스가 이 조건을 들어줬습니다. 참고로 나하스라는 이름은 뱀이에요. 뱀. 뱀 같은 자인데 계산이 다 서 있겠죠. 왜냐하면 암몬은 이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이 전쟁을 할 때 열두 지파가 똘똘 뭉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도움을 청해봐야 열두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달려오리라는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나하스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해볼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네가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가 모일 수 있는지 과연 모인다고 한들 전력이 될는지 그래 한번 해보라. 이런 대단히 자신 있는 태도예요. 사실은 교만한 태도죠.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전령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까지 왔어요. 이곳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나절 부지런히 하루 종일 와야 되는 거리죠. 왔어요. 오는데 하루쯤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와서 이 말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하니까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냥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웁니다. 하여튼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울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사울이 이 백성들이 우는 걸 또 소리를 들었겠죠. 근데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한 왕으로 선출도 되었는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것이죠. 밭일하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뭘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왕권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왕 행세를 할 무슨 계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집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일껏 줬더니 백성들은 왕 대접을 한 일도 없고 그는 또 왕권을 위해서 애를 쓴 일도 없고 사무엘이나 그 누구도 그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자, 그걸 한번 보면 이제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6절 7절에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암몬의 나하스의 얘기를 전해들은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울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이 말을 전해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그전에는 예언도 하고 무슨 다른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사울의 반응, 이게 백성들의 반응과는 어떻게 대비가 되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더니 겁이 나서 신세가 하도 처량해서 울고 있었더라예요. 왜 울었겠어요? 아니 오면은 사람이 당연히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정학적이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 그들은 늘 블레셋에 시달렸어요. 요단 동편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점령당하고 암몬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양쪽에 협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욱더 상태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죠. 그러니 뭐 지금 싸워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쪽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운 거란 말이에요. 남편 데리고 별에 갔더니 의사가 한 3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그러면 되게 아내들이 울어요. 뭐 남편의 병이 뭐 아주 그냥 위중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속을 썩이지만은 그래도 월급은 받아주던 이 남편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대단히 무슨 뭐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울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들은 울지 않아요. 어떤 데를 제가 보니까 어떤 남편을 오히려 뭐 꾸짖더라고요. 심약하지 말라고 말이지. 당신 살 수 있어. 걱정 마. 기도합시다. 이런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 남편마저 없으면 난 뭘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운다고 다 정직한 눈물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눈물을 흘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더니 그는 제대로 분노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능력도 부어주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저는 오늘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노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주목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분노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크게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가지고는 자기가 끌고 가던 소 두 마리 그걸 이제 막 칼로 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피가 흐르는 고기를 각 이스라엘 지파에다 그걸 보낸 거예요. 이제 전부 다. 그리고는 사무엘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소집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 만한 남자들 다 와라 지금.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한 행동에 비하면 볼 수 없었던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으로 인하여 그가 분노했더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전에 그 레위인 첩 사건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자기 첩이 죽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그 여자를 열두 토막으로 내서 말이죠.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케 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냐 해서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분노해가지고 내전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어떤 일로 어떻게 분노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까닭은 사랑이 더 커시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늘 사랑하시고 인내하시지만은 한 번도 그분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분노의 상징이에요. 그 분노가 인간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적 존재에 대한 분노로 그 방향을 틀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노할 줄 몰라요. 때로는 무슨 일에 분노해야 될지를 몰라. 왜요? 오늘 보니까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노해야 할 마땅할 일과 분노하지 않아야 될 마땅할 일을 분간하게 됩니다. 사울은 물론 뭐 개인적인 일로 분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내가 농사일을 하게 만들지? 분노하지 않았어요. 나를 뭐 따라다닐 때 뭐 내가 뭐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유력자들 며칠 따라오더니 다 어디로 갔어? 잠시 눈앞에 얼쩡거리다가 다 사라졌구만. 분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뭐 나를 뭐 그 뭐나 될 것처럼 기름도 붓고 뭘 다 하더니 뭐야 이거 지금. 그냥 내버려두면 난 농사나 지으면 되는 거야? 라고 분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이 전령들이 와서 왕이 나한테 직보를 하지 않고 백성들한테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백성들 통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이걸 이런 소식을 들어야 돼. 여러분 되게 그렇게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 일에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잘해요. 나한테 직접 왜 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사울은 그런 일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더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분노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수모할 수 있냐, 이렇게 수치를 줄 수 있냐 해서 암몬과 그 악한 나하스에게 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놈을 난도질하듯이 그냥 소 두 마리를 아주 그냥 작사를 내서 그걸 다 보내고 백성들에게 분노를 그냥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암몬과 이제 전쟁을 치를 터인데 오지 않으면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도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다 던진 거 아닙니까? 자, 9절, 10절, 아, 8절입니다. 8절.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시작.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 근래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33만 명이 모였죠. 33만 명이. 요거보다 더 많이 모인 적은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 첩 사건 때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겠다고 모였을 때가 40만이 모였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싸움에 나온 사람들이. 돌팔매질 잘하는 왼손잡이 전문 돌팔매 저격수가 700명에 불과했어요. 근데 40만이 그걸 데리고 싸운다고. 동족 상잔이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더니 지금 이제 암몬하고 전쟁이 있는데 모인 사람이 33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30만이고 유다 지파를 갈라놨죠. 왜 이렇게 지금 유다 지파 숫자를 띄워놨을까요?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을 넌저시 시사할 수도 있고 앞으로 유다 지파와 어떻게 결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전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30만과 3만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실 분노하는 것들은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들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사시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분노했는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받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1장 29절에 보실까요?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때 암몬 자손을 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화평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분노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분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분노예요. 죄악에 대한 분노예요. 악한 일들에 대한 분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노를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일에 분노하며 살아야 할지를 오늘 시종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늘 인자한 미소만 띄고 지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성전에서 그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그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얼마나 거침없이 분노를 쏟으셨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분노를 해야 할 일에 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소해서 감옥에 지금 넣거나 그들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들을 미워한 나머지 교묘하고 교활하게 그들을 무슨 뭐 고립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분노한다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그 19세기 초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하원 의원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 제도, 노예 무역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들을 보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노예 무역 금지와 노예 제도 폐지에 일생을 바친 것이죠. 그는 의원 생활 46년을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누구와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우거나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의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공동체. 그걸 클레팜 공동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분노, 한 사람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죠. 그 클레팜 공동체를 통해서 그는 입법 과정을 주도하게 되고 그래야 전 이제 807년에 비로소 노예 무역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1833년에 노예 제도 전체가 폐지되는 입법이 통과합니다. 죽기 사흘 전이에요. 그는 46년간 그 한 가지 일에 분노했기 때문에 매달렸어요. 어쩌면 분노라는 에너지가 정말 사랑하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불러온 것이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노를 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일로 인해서 뭐 미국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만 미국도 노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많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도 거룩한 분노가 인권의 역사를 바꾼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도 암살되었지만 그는 그 흑백 차별에 분노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가 분노했다고 해서 무슨 누구를 암살을 했습니까? 누구를 고소했습니까? 그는 그 거룩한 분노를 끝까지 지켰지만, 그러나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와 어떻게 분노할 것인가는 우리가 늘 이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뭐 분노하지 않으니까 용서할 사람도 없을지 모르죠. 자, 오늘 보니까 19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자, 이제 사울이 전령들에게 이제 일러서 보냅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일 낮에, 예? 낮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령들이 전했더니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가서 이제 일단 거짓 정보를 흘리죠. 우리가 내일 너희들한테 항복할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눈을 빼려면 빼든지. 이런 투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상당히 북쪽 지역, 베색이라고 하는 북쪽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서 군대를 33만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말 일주일 만에 그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그걸 편제를 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사울에게 큰 감동으로 분노하게 했더니 그 분노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다시 감염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곳에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패할 일이 없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될 수만 했다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야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위기도 넘어갈 수 있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 그런 간증을 저는 듣고 있어요. 정말 위기가 파산 직전인데도 전 사원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이 기적같이 넘어갔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때 그 회사는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진심을 다해서 호소하고 말이죠.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을 떠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짧게 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라고 다르겠습니까? 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서 지금 야베스 사람들도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야. 형제들이 이제 넘어올 거야. 사실 나하스가 기대했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일어났죠. 그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 묶여서 움직일 수 없다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요. 이 길르앗 야베스부터 먹으면 이 암몬뿐만 아니라 이 전 근동 지역에서 자신의 위치가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음직하죠.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노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은 암몬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더니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세 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기습 공격을 펍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도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준 것이죠. 그래야 한낮이 될 때까지 둘도 같이 도망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완성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도 치를 수 없는 전쟁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울고 불고 땅을 치고 통곡하기는 할망정 싸울 의지나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더니 크게 분노하게 하시더니 그 분노가 온 백성들에게 감염되게 하시더니 전쟁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것은 백성들의 몫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었다고 안 싸우고 이기지 못합니다.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싸우면 승리는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사울의 지도 아래, 사울의 지도력 아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주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가져보라고 주셨어요. 주셔놓고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 대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나하스를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을 백성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허락한 사울에게 다시 왕권이 세워지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해서 분노케 하고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130년 원한을 갚겠다는 분노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사울의 왕권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건, 이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이건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끼치시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드러나게 하시나?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게 하시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어쩌면 동일하게 이 시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은 승리했을 때 그때가 또 중요합니다. 고비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정말 뜻밖의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특별히 야베스 사람들은.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앞서서 뭐라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시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요. 어쩌면 전쟁 뒷정리가 산적해 있을 터인데 그중에서 몇몇 비류와도 같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도대체 무슨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우리가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대승으로 이끈 사울의 지도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울은 진실로 우리의 왕입니다. 이 왕에게 대적하고 이 왕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은 척각 처단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저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날에는 죽이지 않겠는데 그럼 다른 날에 죽이겠다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참지만은 내일 구원을 안 베풀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지만 여전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비극적이지만 이게 일생의 가장 높은 클라이맥스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에 여전히 감동되어서 전쟁도 승리로 끝나고 그 승리자의 전승의 여유를 가지고 정치적 보복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후로 우리가 읽어갈 내용들을 보면은 사울은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맙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 완성을 거둠으로써 그의 왕권은 지극히 안정적으로 확립이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쩌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권을 누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는 실족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쨌건 이 마지막은 사무엘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죠.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실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늘 감동된 사람이에요. 전쟁을 누가 이끄시고 누가 승리케 하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도 부어 세웠고 그리고 그를 국민들 앞에서 선출하는 과정도 주도했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전쟁의 승기를 가지고 승리라고 하는 전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라로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그가 그동안 미스바와 길갈, 기브아를 다니면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갈이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다가 열두 기념 돌비를 세웠던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건국하듯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그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은 유일하게 그 제물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전쟁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나눠 먹는 게 파티를 벌인 것이죠. 온 백성들이 함께 전쟁의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예물로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두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이죠. 전쟁에 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부어주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온 백성들이 기뻐하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수고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이 시대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게 부어주고 준비된 큰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 우리가 다 함께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싸웠던 그 죄악,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죄악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냥 물에 물탄 듯 유야무야 하는 그런 유약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에도 분노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분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들을 이긴다면 이렇게 큰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늘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죄와 싸워서 패배하고 와서 여기서 위로만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세상에서 싸우다가 전신의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만 그러나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는 기쁨의 재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의 기쁨이 패배의 위로의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싸움의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 대적하지 않으면, 그 마귀가 하는 일들에 분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란에 빠져 있을 때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으로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반드시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싸워야 할 적을 정확히 알고, 그러나 적과 싸운다고 해서 그들에게 묶여서 말이에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교회는 이 시대도 여전히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겠지요.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야말로 종교를 취미생활로 삼아가는 종교 유의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왔습니까? 죄와 싸워서 이겼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싸우다가 늘 다 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위로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어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뜻을 따라 분노하고 싸우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원수로 삼지 않고 원수 대적 마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우다가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누구에게 분노해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지혜의 영으로도 충만케 하셨고 용기와 대담함으로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독일하게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저희 성도들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에 정확히 분노하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에 정확히 싸우게 하셔서 이 시대 점점점 더 병들어가고 점점 타락하고 점점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 교회가 생명의 방파제로서 생명의 방주로서 구원의 밧줄을 들이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땅히 싸워야 할 바에 싸우게 하시고 마땅히 말해야 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게 하시되 하나님 감정으로 분노하거나 생각으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분노해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분노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자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